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번 달 계속 신앙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은 참 우리가 늘 세우고 또 채워야 하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돌아서면 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밥은 어떻게 됩니까? 미리 먹어둘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아, 오늘 내가 먹을 밥을 아침에 다 먹어뒀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어요. 신앙도 내가 미리미리 신앙을 보관해 둘 수가 없습니다. 늘 그때그때마다 삶에서 또 닥치게 되는 것에 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또 빠지게 됩니다. 저희 집에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에 분명히 바람을 넣었어요. 지난 겨울에.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바람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포에 가서 바람을 넣어주세요 하고 가서 물어봤어요. 원래 이렇게 바람이 빠지냐고. 그러니까 혹시 빵꾸 난 건 아니냐고. 빵꾸 난 건 아니래. 근데 이렇게 바람이 빠질 수가 있대요. 기온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바람이 빠진대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나요?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와서 또 넣으면 된대요. 그럼 다시 빵빵해져요. 그래서 전에 바람이 빠졌을 때 이 자전거는 아무리 이 페달을 밟아도 나아가질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바람을 빵빵하게 넣으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신앙이 충만할 때는 어려운 것도 그냥 쑥쑥 넘어가요. 힘든 일도 휙휙 지나가요. 바람이 빵빵한 타이어처럼. 그런데 신앙이 빠져 있으면 그럼 아무리 평탄한 길도 이게 힘들어요. 헉헉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더 채워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채울 때 제일 좋은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채워요. 체험이 우리들의 믿음을 채운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체험은 확인할 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실제로 우리들에게 체험적인 신앙으로 항상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말씀이 우리들한테 계속 채워지게 되면 그럼 우리가 또 빵빵한 타이어가 돼서 또 슥슥슥슥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은혜는 뭐냐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긍휼을 베푸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시작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이 바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되세요. 오늘 성경 말씀 7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죄인 하나가 회개를 하면 왜 기뻐하실까요? 그는 어떻게 될 사람이었습니까? 죄인 하나는 죽을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형 말이 쉽지 사형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형에 처하는 건 쉬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형시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까? 개미 새끼 하나도 죽이기가 힘든 사람들이죠. 개미는 죽인다 하더라도 개구리 죽일 수 있겠어요? 덩치가 큰 쥐 죽일 수 있겠어요? 아, 이 덩치가 커서 이게 끔찍해요. 이 죽인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큰 사람, 성인, 그가 누구든지 간에 쉽지 않아요. 우리 같은 인간이 이게 생명을 빼앗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가 사형수고 아무리 그가 무도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막상 생명을 뺏으려고 하면 그러면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이 어떤 자극이 돼요. 당면하면 아무 생각 없이 혹은 나랑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어떤 의식하지 않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맨정신으로 뭐 의식하면서 생명을 빼앗는다? 쉽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생은 참 오묘한 존재입니다. 그가 어떠한 존재건 혹은 어떠한 위치에 있건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을 하나님도 탁 취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능하면 그가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있어서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그것은 이 영혼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거죠. 그럼 그거는 영혼이 지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를 영원한 심판으로 보내기까지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웬만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돌아가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속이 달라졌으니까. 의 나온 아홉은 어떨까요? 의 나온 아홉은 그 회개할 것이 없는 의 나온 아홉이 더 착한 일을 하고 더 예뻐지고 더 훌륭해지는 것은 큰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 뭐 메달 하나 더 추가하는 거고 상장 하나 더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바로 이러한 변화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뭘로 나타나느냐면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냐면 그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 그가 그 과거의 죄를 탕감받고 그의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변화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달라지는가 그리고 얼마나 새로워지는가를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또 열심히 더 살아가는 거예요.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세요. 이러한 긍휼히 여기심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아니면 뭐 보통 죄인이나 다 하나님께서는 해당이 돼요. 그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 주님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이 내가 얘를 괜히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그 긍휼히 여기는 것이 그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변화시키지 않거나 뭐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왕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변질되고 그리고 또 죄악 중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유, 하나님은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셨을까?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셨을까?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았던 죄인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죄인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혹시 하나님 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십니까? 왜 그들을 기다리십니까?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빨리 처리하시지.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은 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 은혜를 나타내시고 그 자비를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후회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의로움이니까. 긍휼히 여김은 여기 있어요. 나타나는 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선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전혀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 세상에 또 모든 죄인에게 찬란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실까요? 왜 저들을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애쓰실까요? 왜 죄인 하나의 회개함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실까요? 그게 오히려 감사한 이유는 그 죄인이 누구냐? 그게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도 너희도 순종치 않았던 자들이었지만 긍휼을 입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왜 긍휼히 여기십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긍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국제시장? 저도 저번에 가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함흥에서 이제 피난을 함흥이 아니죠. 흥남이죠. 흥남. 흥남 피난을 하는 거예요. 흥남 부두에서 피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미군들이 전차 혹은 또 군 장비를 잔뜩 싣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흥남 부두에 피난민들이 잔뜩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군이 생각을 바꿨어요. 전차를 버리고 사람을 태운 거예요. 그리고 태우고 이 장비들을 세워야 될 그 배에 우리 같은 민족이 피난민들이 타가지고 이제 그들이 부산으로 피신을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아니 진작 왜 피하지? 왜 그 흥남에 남아가지고 이미 6.25 전쟁은 그 전에 터졌잖아요. 아 그럼 빨리빨리 내려오지. 왜 그렇게 민폐스럽게 그냥 남아가지고 그렇게 피난을 해가지고 그렇게 민폐를 끼치나? 혹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 예. 그러나 그러한 생각도 사실 우리나라를 위해 쌓아주었던 미군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 부산에서 또 압록강에서 아니 그 낙동강에서 어떻게든지 구원해 주려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좀 살려 주려고 그리고 인천에서 상륙 작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생각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당시에 그냥 하얀 무명 저고리 입고 검은 치마 입고 그리고 한복 입고 다니던 그 우리 그 아버지 어머니들을 살려준 것이죠. 그러니 흥남 철수나 혹은 낙동강 전투나 혹은 인천 상륙 작전이나 다 그런 곳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려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영화에서는 그 장면이 나오고 또 이제 시간이 또 흘러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베트남 또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베트남 사건도 이렇게 조명하면서 그때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베트남 사람들을 실어주려고 하는, 원래 이제 군 자재만 딱 실어서 보트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베트남 마을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똑같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군 장비를 버리고 그 사람들을 태우고 도망가는데 이제 주인공이 딱 총상을 입죠. 거기에서. 그것도 정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하니까 우리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거기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나도 그런 마음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들 사이에서 흐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 나도 긍휼히 여기셨어. 그러니까 저희도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자,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면 기다리고 계세요.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죠? 가두어 두신다고 하니까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어요. 그러면 이게 반대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가두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풀어놓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고 그 반대는 풀어놓는 건데 우리를 풀어놓으시는 것은 그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살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붙잡아 두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풀어놔 주시는 거예요. 그럼 심판받는 거죠. 그렇게 심판되게 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가두어 두셨어요. 근데 이 가두어진 상태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순종치 않는 상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긍휼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이 아직 안 죽었어요. 그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떠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사라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긍휼이고 뭐가 없어요.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가 살아있을까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두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 있죠. 난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자유롭게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붙잡아 놓으셨어요. 가두어 두셨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러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습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실 무한한 기회가 있구나.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금 빨리 천국이 오기를 바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빨리 배가 떠났으면 좋겠어요. 마치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있는 게 싫은 것처럼. 아니 빨리 그 누르고 있지 말고 빨리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배가 떠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피난민들 한 사람 더 태우지 말고 나라도 빨리 지금 피난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배의 주인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한 사람도 더 태우려고. 그게 긍휼히 여기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은 왜 빨리 떠나지 않지? 왜 빨리 종말이 오지 않지? 왜 빨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지? 하나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때가 되면 오세요. 때가 되면 우주적인 종말이 오고 때가 되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요. 그렇게 급하게 하나님 막 그날에 막 가고 싶다고 그렇게 칭얼댄다는 건 그건 뭘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게 하고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오게 하시려는 그 은혜를 그를 깨닫지 못하니까 나 혼자 어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볼 때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한 유명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비게이터의 창시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20살까지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든지 그는 매일 술 먹고 그리고 또 입건되고 행패 부리고 입건되고 행패 부리고 입건되고 그런 하여튼 뭐 남봉꾼이었대요. 그런데 그가 네 번째까지 술 먹고 입건되고 행패 부리다가 또 감옥 들어가고 또 풀려나고 감옥 들어가고 그걸 네 번째 반복했을 때 이 네 번째 시간에 자기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해냈대요. 아니 그걸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 모르겠어요. 진작 했으면 빨리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악해서 이게 한 네 번은 돼야 되나 봐요. 예? 한 4번 정도는 되니까 그때서야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떨어졌구나.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 기도하셨구나.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대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했대요.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사실 그 어머니는 병으로 몸져 누웠고 그리고 그 집안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술로 그냥 그 자기의 그 억압된 마음과 이 원통함을 막 달래면서 이렇게 네 번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가난으로 인해 죽는 게 아니라 병드신 어머니를 걱정하다 죽는 게 아니라 술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내가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게 놀라운 계기가 되었어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빨리 데려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변화될 계기가 있어요. 살아있는 한 계기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생각하기에 사람은 변하지 않아. 재벌은 개멋져. 세살벌은 여든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빨리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빨리 끝내지 않으세요. 그가 계속 기회를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면에 그가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돌이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결국 망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했고 풀려난 뒤에 곧장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암송, 내비게이터에는 그게 유명한데 뭐 구절구절 외우는 게 있어요. 구절 암송, 뭐 100구절 암송, 200구절 암송. 근데 그런 암송의 그런 어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내비게이터를 창시하고 이 선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올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변화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사실은 가장 죄인 중에 괴수가 변화돼서 완전히 사람들을 의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일찍 죽었으면 어떻겠어요? 엄마 아빠 걱정 안 하고 편안했을까요? 아니죠. 놀라운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배를 태우게 하시고 그리고 또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기회가 있는 이유는 그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들은 긍휼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면 그 긍휼이 나에게도 임한 거예요. 내가 물 한 잔을 꺼내어 줄 수 있으면 이미 나에게도 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그 긍휼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내가 그 긍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지 못한다는 건 내가 그 긍휼을 모른다는 것이고, 내가 큰 죄를 사함받은 것을 아니까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사해주고 그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에게,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통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나타납니다. 그 긍휼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 빨리 오세요, 당장 오세요, 오늘 밤이라도 오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아,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긍휼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아직 그 사람을 구원을 못했습니다, 그가 아직 구원 못 받아서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긍휼이 넘쳐서 그 변화된 사람이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도 놀라운 사람이 될지, 그리고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할지, 또 우리를 얼마나 또 이롭게 할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놀라운 가능성을. 우리가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생각하며 주를 믿고 따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긍휼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해져서 우리가 각박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마음이 척박해지고 편협해지고, 그리고 아주 단조로워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긍휼로 풍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속에 귀한 신앙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예비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그 긍휼하심을 잊어버려서 그 기다리심과 또 참아주시는 것을 때로는 원망하며 또 불평하기도 하지만, 주님 우리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생각하며 손을 벌려 또 찾으시는 그들을 향해 손을 내어밀게 하시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구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의 긍휼로 가득 찰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더욱 은혜로워지며 또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잘 깨달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가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